회개 없이는 회복 없다. 회개 없인 회복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5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또 주님께 번제로 드렸겠죠. 전 사실 가끔 고기 냄새를 이렇게 듣게 되거나 보게 될 때, 또 향기를 맡을 때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아마 그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모든 전쟁을 마무리를 할 시점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만들고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재앙이 내릴 때, 특별히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어울리지가 않죠.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 너무나 행복한 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우상을 숭배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앞에 늘 겸비해야 됨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어쩌면 그 성전조차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음을 아신 것이죠. 사실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회 건물, 어떤 프로그램을 화려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목사님들과 또 한국의 목사님들이 도대체 현대교회에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제가 책이나 이런 검색을 해보니까요. 예를 들면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관습화된 종교 생활을 회개해야 된다. 이 박연성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관용과 용서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감사와 평강을 회복해야 된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존 맥아더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교회 본질은 거룩한 삶인데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하지가 않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다. 구원과 성화의 기준을 낮추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현대 교회 가운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한 건 그겁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심각하게 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 복음과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지?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굳이 또 회개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한 것이죠. 저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할 때마다, 또 회개를 하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 입장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본문대로 회개의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뻔하다. 너무나 뻔하다. 설교를 할때또 회개하라고 하는구나라는 성도들의 마음도 고민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신약의 또 우리 귀한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했던 첫 워드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말씀, 옛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여야 한다.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여야 한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 없인 회복 없다. 회개 없인 회복 없다. 그 회개 없인 회복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 먼저 징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7장 13절을 함께 보실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농경사회 가운데 그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이유냐?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강하게 처벌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아, 이사를 한다는 건 되게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큰일이었냐면, 막상 이사를 하다 보면, 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 조그만 방에도 어찌나 숨겨진 물건들이 많은지, 아, 그 짐을 찾아서 버리든지, 이동시킨다라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를 하고 나면 한달 만에 정리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1년 동안 계속 정리를 하죠.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보다는 악한 길에서 이사를 간다. 여러분 안에 숨어져 있는 그 죄악들, 그리고 내가 습관들, 내가 잘못했던 말들, 그것들에서 이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그 진리는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회개하는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은 어디서 받는 거냐면 회개할 때 받는 거예요. 거룩해질 때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때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복이 없어요. 회개하는 그 자체가 사실 진정한 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보는 마음의 변화이며 그 변화가 행동의 전환을 낳는다. 이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회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보는 마음의 변화이고 그 변화가 있다면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우리 안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숨은 죄가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숨은 죄들이 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되게 좀 찔림도 있으면서, 아, 그렇지. 교회 안에 숨은 죄들이 있지.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닐까라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자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구조나 시스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라면 나입니다. 나.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들이 있기 때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흥이란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건 결국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발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한 겁니까? 아마 1월 14일로 기억합니다. 그날 큰 집회 가운데 있었죠, 그죠? 그 집회 가운데 고백을 한 거예요. 뭐, 어떤 고백을 했죠? 자신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100원? 100환인가요? 100원 정도의 재산을 자신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빌려 써서 다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어느도 아마 길선주 장로님이 얘기 안 해서 몰랐을 수 있죠. 왜냐하면 숨겨진 죄죠. 이미 친구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 고백하지 않아도 사람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소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죄를 고백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백 몇십 년 전에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숨겨진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를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찾으라. 스스로 낮춰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교만이야말로 회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옆 사람보다는 괜찮아라는 인식이 사실 우리를 회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픈 겁니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게 교만이죠. 또 하나님의 올려질 영광까지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 내가 잘해서 된 거지라는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빼앗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길 원하고 겸손한 자에게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추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므낫세 왕이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유대 땅에서 가장 긴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요. 그가 포로로 가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받으면서 회개하게 돼서 돌아온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회복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죠.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회개는 교만이고 회개 없는 기도는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정말 회개를 진정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구나라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축복을 달라거나 어떤 해결을 해달라는 관계가 아니라 저는 그저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는 관계 고백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아들 민준이와 시윤이가 가장 어렸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행복했던 그 시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들들이 제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눈과 또 엄마의 눈과 마주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그 부모는 행복감을 느끼죠. 이 아이가 내 얼굴을 만지면서 안전함을 느끼는구나. 안전함을 느끼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안전하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7장 15절에 보시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또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그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그 임재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 없습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에 숨겨진 죄악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을 찾아내어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겠죠. 물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풍성한 구원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회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회개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붙들할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면 내가 고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면 내가 고치리라. 주님이 이 땅과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 없습니다.